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세계 3대 단편 소설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역임받는 프랑스의 기 드 모파상의 작품 중에 비계덩어리라는 중편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모파상의 데뷔작입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면서도 이기적인 존재인지와 얼마나 욕망에 가득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870년에 있었던 프랑스와 독일 통일을 이루기 원하는 프로이센 간의 전쟁, 즉 보불 전쟁이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이겼는데 프로이센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도시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루앙이 공간적 배경입니다. 프로이센의 장교들과 친분을 맺은 몇몇 프랑스 사람들이 사령관으로부터 여행 허가증을 받아 르 아브르 항구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르 아브르는 루앙으로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역마차에는 르 아브르로 가려는 다양한 이유를 가진 10명이 타게 되었습니다. 소시민을 대표하여 질 나쁜 포도주를 파는 것을 비롯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 포도주 상인 부부와 부르주아를 대표하여 최고 훈장을 받은 퇴역 장교이자 도의원이며 방직 회사를 세 개나 운영하는 부부, 귀족을 대표하여 백작 부부, 프롤레타리아를 대표하여 귀족 정치에 반대하고 시민 통치를 꿈꾸는 민주주의자, 종교계를 대표하여 나이 든 수녀와 젊은 수녀, 그리고 빈민 계층을 대표하여 엘리자베스 루세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루세는 뚱뚱한 몸매의 매춘부인데 이름으로는 거의 불리지 않고 불드 스윕, 비계덩어리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는 프랑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마차 속의 세 남자는 혁명적인 민주주의자를 몹시 싫어하고 무시하며 세 부인은 루세, 불드 스윕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역마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사회의 각계각층을 대표하기에 그 마차 안은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역마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새벽 4시에 출발했지만 전날부터 폭설이 계속 내려 길이 몹시 험했습니다. 그들은 점심때가 되면 기착지인 토트에 도착할 것이고 거기서 점심을 먹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차는 오전 10시가 되도록 10여 킬로미터밖에 가지 못했고 그들은 세 번이나 내려서 마차를 밀어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는 싸구려 음식점 하나 없었고 농가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사람들은 허기가 져서 서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에 루세가 주섬주섬 음식을 꺼내놓았습니다. 통닭 두 마리를 비롯한 파이, 과자, 과일 등 혼자서는 사흘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마차에 탄 사람들은 처음에는 루세를 경멸했지만 그 음식을 모두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자 그에 대한 태도와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마차는 한밤중에 토트에 도착했지만 그곳도 역시 프로이센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그곳을 떠나려고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마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았더니 그 지역을 담당하는 장교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말을 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날 밤에 도착했을 때 프로이센 장교는 루세와의 하룻밤을 원했지만 루세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사실 루세는 프로이센 군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탈출했기에 그 요구를 더더욱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들도 그 장교의 요구에 분노하며 루세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토트에서 교전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에 사람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루세가 그 장교의 요구를 들어주고 빨리 그곳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을 때는 그 장교에게 매춘부 루세는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만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춘부인 주제에 이 남자 저 남자 가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점잔을 떨다니 내 생각에는 오히려 그 장교가 더 점잖다고 생각해요.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우리를 유부녀라고 선택하지 않고 매춘부를 선택했으니 말이에요. 졸지에 프로이센 장교는 좋은 사람으로 루세는 나쁜 사람으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희생정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았지만 루세 불더쉬프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늙은 수녀가 많은 성자가 죄악으로 보이는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그런 일을 했을 때 교회는 그런 죄를 용서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다면 하나님은 온갖 수단이나 행위를 용납해 주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천년두에 걸린 수백 명의 프랑스 병사들을 돌보기 위해서 르 아브르에 있는 병원으로 불려가는데 자신들이 여기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동안 많은 프랑스 병사가 죽어가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루세는 저녁을 먹으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샴페인을 터뜨렸고 루세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민주주의자는 사람들에게 욕을 퍼붓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침내 마차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남은 일정에 대비하여 음식물을 충분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루세 블드스위프가 나타나자 모두가 그를 거북해하며 눈을 돌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루세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자기 일에 분주한 척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마차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루세를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루세는 몹시 수치스러워하고 함께 마차에 탄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희생양이 된 그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모두 음식을 준비하고 나왔고 루세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루세에게 조금의 음식이라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자가 휘파람으로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흥얼거렸고 사람들은 그것이 시민군이 부르던 것이라 인상을 찌푸렸지만 그는 끝까지 불렀습니다. 프랑스 국가는 굉장히 전투적인 내용이고 지금은 7절까지만 부르지만 본래 15절까지 있습니다. 그 휘파람 사이로 루세의 흐느낌이 새어나오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모파상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욕망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단면적인 모습들을 보면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이 소설은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소설 속의 인물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니? 모파상의 작품 속의 사람들보다 훨씬 덜 이기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덜 이기적이고 덜 욕망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덜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념 갈등, 계층 갈등, 성별 및 세대 갈등 등 온갖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다. 또한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해답을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만 손해가 없으면 문제가 없고 내 때만 넘어가면 된다고 지독하게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파상이 인간의 이기주의와 욕망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첫 작품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그 시대에 대해서 좌절과 절망을 느꼈고 깊은 한숨을 내어 쉬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느낀다면 이 시대도 좌절과 절망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의 이기주의와 욕망에 깊은 한숨을 내쉰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고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던 것은 그것을 먹으면 눈에 보이는 욕망을 성취하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 사라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겼던 것은 그의 지독한 이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또 별미로 눈이 멀어가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은 것도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욕망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출전해야 할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충신의 아내를 데리고 와 간통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을 전장에서 죽도록 살인교사한 것은 그의 극한 이기심과 추악한 욕망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된 사울이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를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투옥시키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외국 다메섹까지 갔던 것은 자신의 종교적 욕망을 성취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이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본래 인간 중에서 이기주의자, 욕망 추종인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은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는 가식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세속적 욕망을 따르지 않아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상이 이러하다는 것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해야 할 것만 같고 소망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실상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해야 함을 각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계심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을 나누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몹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의 여파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내 그들은 자신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가로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그들 모두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었지만 속에는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유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시던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기는커녕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기도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잠만 잤던 것은 그들 속에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는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들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자신들의 제국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는 오직 이기심과 욕망만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급기야 스승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 등에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베드로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추위를 쫓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사이에 슬쩍 끼어 앉았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을 집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제사장의 집을 드나드는지 평소에도 면밀하게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당황한 베드로는 그 말을 반박하며 이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라고 즉각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속에는 자기 즉 나라는 것이 것으로 가득하여 예수님을 둘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도 그들과 한패죠? 라고 말하자 처음과 같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 부인하고서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또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어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귀를 베인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또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저주와 맹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저주와 맹세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에 보면 석대라는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반 친구들이 석대를 성토할 때 석대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반대입니다. 내가 예수란 사람을 알고 그와 한 팩을 이면 내 성을 갑니다. 또는 내가 혀 깨물고 죽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는 이 부분 마태복음 26장 7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60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그 속에 온갖 이기심과 욕망이 가득하여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수탉이 우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기에 그런 것까지 기록했겠습니까? 마태복음이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날 새벽에 닭이 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닭 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자신의 실상을 직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통곡하면서 참회했기 때문입니다. 즉 추한 이기심과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했고 비워진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61절과 6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자기 속에 이기심을 가득 채운 채 얼마나 헛된 말을 많이 했는지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얼마나 허망하게 행동했었는지를 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처절하게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통곡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해 주었고 그 이후 그는 신실한 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그 뜻에 우리의 인생을 얹으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복될 것이고 얹지 않으면 비록 당장은 화려한 것 같고 잘나가는 것 같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입니다. 남성의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사역을 주로 하는 스티브 파라라는 분이 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데이비드 플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플러드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한 스웨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것을 잘 이해해 준 스베아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부부는 아프리카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아프리카의 한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 부부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전심으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자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일이 계속 일어나 사역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부부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아들과 딸이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플러드의 마음은 세상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결과는 단지 한 소년이 회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바쳤고 아내를 잃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허망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척박하고 이렇게 잔인한 상황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데리고 왔다니 내가 바보였어 라는 생각이 들자 죄책감과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깊은 좌절과 처절한 실패라는 먹구름 속에서 몸서리를 치다가 최종적으로 아프리카를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를 모두 데리고 가는 것이 그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딸이 너무 어리기도 했고 당시 딸이 여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기에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한 선교사 부부가 그 딸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부부가 죽었을 때 그 딸은 또 다른 선교사 부부에게 맡겨져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플러드는 계속 스웨덴에서 살았지만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재혼했지만 다시 이혼했고 다음에는 한 과부와 동거했습니다. 그는 아기 때만 보았던 딸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 그 이름이 아가사인데 그의 딸은 자기 친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주 생각했습니다. 아가사는 성인이 된 후에 양부모로부터 자신의 친부모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부 들었습니다. 아가사는 결혼하고 남편과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년 후에 아가사는 스웨덴 생부가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아주 허름한 아파트였고 방 안에는 술병이 너저분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폐인처럼 살고 있는 73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직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신앙이 없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플러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프리카에서 수년 동안 사역했던 결과로 회심했던 그 소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년이 장성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아버지 플러드가 선교했던 그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플러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반항했던 과거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로부터 플러드는 불과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6개월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지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조각난 것 같아도 자신의 이기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또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기만 하면 그분은 조각난 우리의 인생으로도 모자이크 작품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베드로를 일깨우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닭 울음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마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여기저기에서 닭 울음 소리를 들려주시며 비록 조각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눈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참 복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계덩어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짙은 이기심과 욕망은 우리의 삶을 투영하여 보여주는 것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기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세속적 욕망은 꽁꽁 감추어 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할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내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 소리가 들릴 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났고 또한 자신을 향하는 주님과 눈을 맞춘 후에 통곡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신실한 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닭 울음 소리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과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기심과 욕망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그리스도인 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